2016년 10월 30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과 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는 뭐 무서운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무서운 거 그러면은 뭐 호환이 무섭고 마마가 무섭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환이 뭐죠? 호환. 예.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호환 그러면 이제 호랑이. 옛날에 막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막 가축도 물어가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뭐죠? 꽃감이죠. 호랑이보다 무서운 건 꽃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이제 집으로 가면은 골목길을 늘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골목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한 집이 딱 거기 딱 코너에 있는데 옛날 그 대문 있잖아요. 그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항상 밤에 지나가면은 그 문틈 사이로 빛이 보였어요. 파란색 빛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도 약간 그런 기와집에다가 옛날 집인데 안에서 막 파란 불빛이 보이니까 아 귀신이 있는 줄 알고 항상 밤에 이제 근데 글로 안 지나가면 집으로 못 가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앞에 지나갈 때는 막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막 뛰어가지고 지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TV 보면서도 참 많이 무서웠는데 TV에 무서웠던 프로가 뭐가 있었죠? 전설의 고향. 예.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내 달이 내놔. 다 아시네요. 예. 아, 그 막 쫓아왔던 그게 막 지금도 제 눈에는 막 선명하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무서웠는데 제가 어릴 때 보고 되게 무서워했던 그 TV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요. 그거 보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처음에는 막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력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맹인이 돼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러면서 낮은 대로 이제 막 아마 어른들은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고 감동된다고 했을 텐데 저는 어릴 때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나도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 아, 그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 내가 또 목사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목사하기 싫어서 나도 막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두드려 패가지고 막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항복하고 막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귀가 안 들리는 건 좀 괜찮은데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막 놀라면서 아, 이가 누구이기에 보이지 않던 눈을 뜨게 하는가 하면서 막 놀라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뭐 사실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놀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눈을 만드신 분인데 아, 그 눈 보이지 않는 거 눈 뜨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서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저는 심지어는요, 눈 안구가 없는 사람이 안구가 생겨나면서 보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거를 크리에이티브 미러클이라고 하더라고요. 뼈가 없는 사람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손가락이 자라나서 생기는 경우도 저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우리도 그런 걸 추구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이다. 이거죠.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뭐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지,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베푸시면서 봤지 나를 따라라, 그런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면은 예수님이 도망가서 피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도 하고, 또 원래 창조의 그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에는 절름발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기적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목적대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쳤던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은요, 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여기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니까 막 그 현상에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우리는 그냥 보이고 들리는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이 바로 앞에 본문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못 보던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지? 그 사람이 맞나?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막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왜요? 또 우리 말썽꾸러기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날 고치셨네. 왜 자꾸 이렇게 빌미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러고 보면 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가 지금 나은 게 잘 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지금 눈을 뜨게 한 거, 이게 문제니까 어디 있냐, 누구냐,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였던 것 같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눈이 안 보였으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 아니,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보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했냐?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식이요? 안식일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한 거고요. 또 어떤 인식이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유추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상적인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부모도 꼬치꼬치 캐니까 우리한테 하지 말고 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파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다시금 보게 된 것도 기분이 나쁜데 왜? 아, 못 보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보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인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추정되는 인물이 예수인 거는 더더욱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자기들이 믿고 만들어 온 이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혹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틀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세워왔던 시스템들이 흔들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연연해서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 가지고 또 막 사람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다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처럼 너희가 아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나아간다면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육체적인 보는 것, 육체적인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듣기 원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게 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스티비 원더라고 흑인인데요. 뭐 키보드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하는데 뭐 노래를 뭐 흑인이니까 막 소리 넘치게 너무 잘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스티비 원더가 유명한 골프 선수인 잭 니클라우스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실제 일인지 아니면은 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글을 읽었어요. 대화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도중에 스티브 원더가 골프를 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 골퍼인 이 잭이 들으니까 어떻게 치지? 앞이 안 보이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러면 골프를 칩니까? 했더니 스티브 원더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제 캐디가 저기 페어웨이 중간에 서서 막 소리를 내면은 나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공을 탁 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캐디가 그린으로 가서 거기서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은 내가 소리 나는 방향으로 탁 칩니다. 아 그러냐고 참 대단하다고. 근데 퍼팅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것도 그 홀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얘기를 하면은 그 방향으로 또 이렇게 퍼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 프로 골퍼가 잭이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언제 한번 같이 골프를 칠 수 있겠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잭한테 골프 좀 한번 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같이 한번 골프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스티브 원더가 흔쾌히 이야기하면서 그럽시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골프 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안 믿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 홀당 만 불씩 하고 골프를 치는데 그래도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잭 니클라우스가 그렇게 하자고. 아, 사실은 뭐 게임 실력으로야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언제 칠까요? 그랬더니 이제 스티브 원더가 아무 날이나 당신이 날을 정하십시오. 하지만 시간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우리 밤 12시에 만나서 칩시다. 이런 거죠. 완전히 이제 반전이었습니다. 이 뭐 재미있는 일화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프로 골퍼가 잘 치겠지.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조건이 바뀌면은 또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눈을 떴지만 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눈을 감았지만 바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시력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에 따라서 인생은요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이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뭐 그냥 관광 삼아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종교 개혁지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한국의 어머니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떤 한 지역에서 목회자 부부가 한 11커플 그러니까 22명이 이제 단체로 오시게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커플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어머니 이제 아마 혼자 가시기도 좀 그랬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아마 이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알겠다. 그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 커플 부부 동반해서 이제 한 22명 하고 저하고 어머니 그리고 젊은 집사님 부부 그렇게 이제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들마다 남편인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기쁜 것보다 아들인 저하고 같이 온 어머니를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나도 다음에 아들이랑 같이 와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막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일부러. 가서 이제 보고는 좋은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생긴 이유를 보니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해인데 요번에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비수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많겠다. 거기다가 이 종교개혁지는 그 구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지로 이렇게 막 그런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같이 해서 이렇게 많이들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은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9가지 반박문을 못으로 박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와 교회의 개혁만 이끈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또 교황과 교회가 삶의 모든 것, 심지어는 제후들까지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박은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 판매가 너무 심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교황청을 배불리기 위한 것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수금의 일을 하고 막 할당, 지역별로 할당도 맡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설교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시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성 베드로의 사람들을 위한 나의 특권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면죄부는 살아있는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여, 귀족이여, 상인이여, 아내여, 청년이여, 처녀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저갱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화가, 은화가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동전이 괴 속에 떨어지는 순간, 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설교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거기다 그 당시의 성경은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라틴어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예요.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성경책을 한 건 산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들도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라틴어는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미사라고 하는 어떤 예전이라 그 집전이나 하고 교리 강독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말씀에 대해서는 사제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죠. 말씀을 통해가지고. 루터는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변호사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다 했죠. 근데 루터는요, 별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1살 되던 그 해에 집에 방문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루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있던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저도 요번에 이제 갔을 때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저기 보이는 저 공장 있는 자리 보이냐고. 보인다고. 저기가 벼락 맞은 자리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후로 루터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화가 많이 났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리고 변호사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노후를 좀 이렇게 기대려고 했는데 자기의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루터 얘기는요, 처음에는 그 자신도 그렇게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또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신앙에 두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교리 교육이고 그리고 엄격한 규율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 막 그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이었대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수도원 다락방에서 먼지 덮인 라틴어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학생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교수로 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시편을 강해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말씀. 이런 이제 구호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루터 앞서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앞선 사람인데요. 영국에 있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권 필사하는 데만도 1년 가까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권을 번역을 했고 책도 쓰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는 사람은요, 공식적으로 목을 조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뇌졸중으로 위클리프가 죽게 되었는데요. 죽은 뒤에도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고 파문되어 가지고 시체를 다시금 꺼내 가지고 그의 책과 함께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와 뼈를 강에다가 던져 버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클리프의 그 뼈와 가루가 저 강을 타고 지중해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도 그 빛도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요.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의 책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든지 성직을 매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위클리프의 저서를 또 체코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요. 나중에는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터 때 와서 1517년 약 500년 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그 성전 문에다가 받게 되고요. 그 95개조 반박문이 단 4주 만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단 4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돼버리는, 지금에야 뭐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쉬운 일이죠. 뭐 4초만 해도 가능한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 4주 만에 이 내용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 활자술의 개발이었습니다. 1400년대 중반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금속 활자를 개발해가지고 1400년대 후반쯤 되면은 유럽 곳곳마다 인쇄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는 95개조 반박문을 보고는 그날로 인쇄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게 된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내가 개혁해야겠다 해가지고 개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도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봐서는 알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학자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인쇄해서 뿌려버리니까 유럽 전역에서 불길이 치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재판에 끌려오게 되죠. 거기서 파문당하면은 후스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루터도 좀 겁이 났나 봐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루 동안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So help me God. 아멘.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진이 있나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자리래요. 원래는 저기가 이제 재판하던 건물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그냥 건물이 없고 땅입니다. 앞에 보면은 발이 두 개가 있죠. 예, 제 발입니다. 예, 숟가락 하나 걸쳤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그런 오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교황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 여기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숨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몇백 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 통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마틴 루터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이후에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성경이 많이 인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참 모습이구나, 아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구나, 오직 이 방법만으로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음에도 어떨 때는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 교단, 내 교리, 내 전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저도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학 담당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만큼 힘든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들. 다 자기가 왕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부교육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막 심부름 시키고 가서 컴퓨터 고쳐오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이분들 가이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룹을 모시고 어디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 자기마다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잘 달려서 해야 됩니다. 요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요, 거기에 비하면 신사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인데 시골 분들이 또 구수한 그런 또 면들인 있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으니까 주일날 뭐는 해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죠. 근데 이제 마땅히 장소가 없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니까 그 안에 임원들이 계세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회장 목사님이 뭐 사회를 보시고 뭐 또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다른 분이 뭐 축도를 하시고 했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장 연장자이신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들고는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분위기가 엄청 썰렁해졌어요. 1절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막 2절, 3절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야단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딴 식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신 거죠. 아,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빠뜨리신 거죠. 뭘 빠뜨렸겠습니까? 아, 성경 봉독을 빠뜨린 겁니다. 그 성경 본문 내용을 읽어주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 봉독을 안 하고는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큰 실수를 했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모르는 평신도들도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인데 형식과 절차가 있다는 거죠. 찬송가도 두 장밖에 안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회장 목사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은요 계속 울고, 그 다음에 어디 저기 장소 갔는데 버스에서 혼자 내리지도 않고 막 울면서 있고 막 하여튼 별에.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도 막 또 그게 또 2절 3절 다시 나오고 막. 저는 괜찮아서 저는 오히려 재밌었거든요. 조금 무료하다 싶었는데 목사님들 막 싸우시는 거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도 좀 쓰시지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같이 온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잖아요. 평신도가 있는데 특히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금세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막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막 제가 막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또 가볍게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눈치를 챘죠. 아 저분이 왜 그러시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가장 연장자인데 뭐 순서 하나 안 맡기신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게 며칠 갔습니다. 주일날 아닌데 화요일까지 갔죠. 뭐 너무 다들 불편하고 그러다가 화요일 날 대화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무슨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를 왜 화요일 날 드린다? 아 수요일 날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하루 땡겨가지고 화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도 너네 잘못했다. 너네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냥 웃음이 나죠. 아, 수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지난주 수요일은 왜 안 드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듭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지에 와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특별한 이 기회에 너무 구태에 빠져 있는 모습. 정말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는 안 그런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비판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편한데 그런 편안함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 저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보지 못하냐. 너희 앞에 지나갔던 너희의 선조들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그걸 그렇게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 진리를 육체를 입고 오신 진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직접 듣고 있는데 왜 너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게 단지 예수님 때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했던 그 메시지들이 그 진리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또 하나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밖에는 올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시대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명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요 말씀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늘 읽어왔고 큐티하고 공부해왔던 그냥 내가 아는 그냥 그 스토리 이게 아니라 지금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지만 이 시대에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빛은 더 강한 법입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추기 원하는 진리의 빛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설교로 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의 말이나 생각이 다 맞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합니까? 왜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대로만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 이면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손꼽아 기다리며 보고자 했던 그날, 지금도 구름과 같은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이 내려다보며 우리를 응원하며 고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들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키스 그린의 My Eyes Are Dry입니다. 메마르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에 성령께서 기름을 발라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My prayers are cold.